출애굽기 75번 메시지. 그분의 백성으로 하여금 약속된 땅을 점령하게 하기 위한 여호와의 사자. 세 번째. 앞에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그 땅을 점령하는 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우리 측면에서 그 문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방 족속을 쫓아내는데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죄의 근원. 약속된 땅을 소유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족속을 쫓아내는데 그분과 동역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33절은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땅에서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죄의 근원이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된 땅에서 살 때 그들의 죄들은 계속 그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의 근원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은 천연적인 생명이 죄의 근원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죄들은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죄들이 거칠거나 좀 고상하고 교양 있거나 그것들은 다 천연적인 생명 안에 그 근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는 방법까지도 고상하고 부드럽습니다. 때때로 어떤 남편은 그의 아내를 공격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주 교양 있고 고상할지 모릅니다. 그런 교양과 고상함은 사실상 가면입니다. 이런 종류의 가면을 쓰고 사람들은 흔히 진리를 말하며 거짓을 말합니다. 다소 고상하게 보이는 죄들도 이 천연적인 생명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천연적인 생명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의연금을 내거나 적선을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죄의 근원인 천연적인 생명은 그들이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천연적인 생명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누리는 것을 막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미워해야 하고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 기꺼이 그것을 쫓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 없이 천연적인 생명을 쫓아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않음. 이스라엘 자손은 이방 족속들과의 어떤 언약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천연적인 생명과 어떤 언약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천연적인 생명과 언약을 세우는 것은 그것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천연적인 생명을 제거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과 타협하도록 유혹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타협하는 것은 천연적인 생명의 어떤 측면을 참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길에서도 천연적인 생명을 참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연적인 생명을 쫓아낼 수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여전히 천연적인 생명의 어떤 측면에 동의하는 대신 그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물론 성장 없이 당신의 천연적인 생명을 쫓아내려는 시도는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많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당신은 그것을 더 잘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천연적인 생명을 쫓아내는데 솔선한다면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를 존중하실 것이고 이 점에 있어서 우리를 강화시키실 것입니다. 이 원칙은 로마서 8장에서 발견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몸에 생명을 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의 행실을 자발적으로 죽음에 넘기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죽을 몸에 생명을 주심으로 이것을 존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과 기꺼이 동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죽을 몸에 생명을 분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따르면 우리는 또한 자발적으로 영을 따라 행하고 영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없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그 영의 인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에 의해 인도된 우리 존재를 말합니다. 그 영은 기꺼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그분에 의해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인도함 받기를 꺼려한다면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첫째로는 우리의 책임이고 다음으로는 그 영의 책임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따르면 우리는 또한 자발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아들의 명분의 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이 그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르짖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까? 그 영입니까? 그 대답은 우리와 그 영이 다 함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부르짖으려 해도 우리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그분도 또한 부르짖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그 영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 구절은 우리가 먼저 증거해야만 다음에 그 영이 증거하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이 그 영과 함께 증거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지만 그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한다는 말은 듣습니다. 우리의 영이 증거할 때 그 영은 우리의 증거를 존중하고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은 우리의 탄식을 말하고 26절은 그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탄식할 때 그 영은 간구하십니다. 사실상 그분은 우리의 탄식 안에서 간구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탄식하지 않는다면 간구하는 그 영은 역사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탄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은 더 많을수록 좋습니다. 자발적인 탄식에 의해 우리는 우리를 위해 간구할 기회를 그 영에게 줍니다. 로마서 8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인도하고 증거하고 간구하는 그 영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활동은 우리의 자발성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음에 넘기울 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꺼이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영이 인도합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그 영이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증거할 때 그 영이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탄식할 때 그 영이 간구합니다. 같은 원칙으로 우리가 이방 족속들, 즉 천연적인 생명을 몰아낼 때 하나님께서 또한 이 족속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천연적인 생명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우리가 자발성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시기는 쉽습니다. 그분은 늘 이것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들과 언약을 세울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몰아내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연적인 생명을 몰아내는데 자발성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톨릭교는 우리가 구원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종교개혁 때에 루터는 이 가르침에 대항해 싸웠고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으려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이후 두 학파의 신학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과 은혜를 강조한 칼빈 학파와 사람이 그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그의 구원을 잃지 않도록 지키는 데 선한 행위가 필수적이라고 선포하는 알미니안 학파입니다. 비록 칼빈 학파의 가르침이 알미니안 학파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정확하지만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과 동역해야 합니다. 이 동역은 아이를 먹이는 어머니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무리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에게 먹을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더라도 그녀가 아이를 위해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의 어머니에 의해 준비된 음식을 먹는데 아이에게 자발성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원칙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하는데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순절날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명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회개하거나 우리를 위해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믿어야 합니다. 확실히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회개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의 말처럼 구원받을 수는 있습니다. 구주는 즉시 우리를 구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 원리는 또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서 설명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자발적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룹니다. 우리가 구원을 더 이룰수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더욱더 역사하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의 누림을 위한 실질적인 구원을 갖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방 족속들, 즉 천연적인 생명을 쫓아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성장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분이 그들 앞에서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앞장서서 그들을 쫓아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들의 성장, 그들의 증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더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 족속들을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더욱더 자발적으로 천연적인 생명을 몰아낼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해서 그리스도에 의해 대치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을 다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것을 존중하실 것이고 또한 그 천연적인 생명을 다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분을 누리고 체험적인 방면 안에서 그분을 얻는 것을 방해하는 자를 몰아내는 합당한 길입니다. 천연적인 생명을 몰아내고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을 갑작스런 영감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점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분은 우리의 동역을 기다리십니다. 당신은 천연적인 생명을 몰아내는데 그분과 동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자발성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존중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는 교례로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역사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해야 하고 그리스도에 의해 대치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어야 하며 그럴 때 우리는 그분에 의해 대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이 이 동역을 설명함을 이미 지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와 하나님은 짝입니다.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이것을 성취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방법이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방법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갖고 그분에 의해 대치되도록 성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천연적인 생명을 몰아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자발성을 가질 때 하나님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와 연합하여 천연적인 생명을 몰아내신다는 것을 체험으로부터 압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가르침과 우리의 영적인 체험은 출애굽기 23장에 묘사된 예표와 일치합니다. 우상들을 타파함으로 출애굽기 23장 24절은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훼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된 땅에서 모든 우상을 파괴할 것이었음을 가리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대체하는 우상인 어떤 것을 우리 안에 갖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올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던져 깨뜨려야 합니다. 어떤 우상도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체험에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소유하려면 모든 우상을 깨뜨려야 합니다. 여호와의 온전한 돌봄으로 그의 백성의 양식과 물에 축복하심. 25절과 26절에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을 위한 여호와의 온전한 돌봄을 봅니다. 25절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양식과 음료에 복을 내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음식과 음료가 없으면 그분의 백성들이 그 땅을 소유하거나 그 안에서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에서도 그러합니다. 합당한 음식과 음료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릴 수 없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음식은 말씀이며 우리의 음료는 그 영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축복을 아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축복된 말씀과 축복된 그 영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방문해서 그곳에 말씀과 그 영이 축복된 것을 본다면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이 여기에 계십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축복된 말씀과 영을 소유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최고도로 소유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그 영이 우리의 음식이요 음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시는 표시입니다. 그들에게서 병을 제함. 23장 25절에서 주님은 너희 중에 죄를 제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은 우리를 약하게 하고 우리의 성장을 막고 우리를 죽게까지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바울은 약해지거나 병들거나 죽게 된 어떤 믿는 이들을 언급합니다. 주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많은 병, 즉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충풍병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눈물거나 귀먹거나 벙어리이거나 충풍병자입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건강합니까? 당신의 영적인 시력은 어떠합니까? 당신의 영적인 청각은 어떠합니까? 당신의 말과 행함은 건강합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데서 건강할 때만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은 건강한 생활, 즉 눈물거나 귀먹거나 벙어리 두거나 중풍병 없는 생활입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길에서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분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번성케 하심. 23장 26절에서 하나님은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번성케 하실 것을 약속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생산할 뿐만 아니라 번성할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번성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열매를 산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사람의 성장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만 성장할 뿐 아니라 번성해야 합니다. 보통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 그는 또한 번성합니다. 23장 26절의 약속에 따르면 번성하는 것은 유산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유산할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어떤 사람은 주님 안에서 아주 잘 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들은 영적으로 유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산출을 위한 생명 안에서의 그들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다른 문제는 영적으로 잉태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유산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잉태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유산 없이 생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형제가 열하여 전에 그와 오늘도 똑같은 것을 보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는 영적인 불임증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번성도 어떤 재생산도 없습니다. 또한 어느 기간 동안 잘 행하다가 갑작스런 영적 유산을 하는 자들을 보는 것도 슬픕니다. 우리 모두는 주여, 나는 당신의 말씀을 약속으로 가졌습니다. 나는 영적 유산과 불임에 대항해서 서 있습니다. 주여, 나는 생산하며 유산 없이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충만한 연령까지 살게 하심. 출애굽기 23장 26절은 또한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충만한 연령까지 살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충만한 영적 성숙에 도달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저술들이나 라디오 방송에서 말하는 것을 살펴보면 당신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리다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믿는 이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누가 충만한 영적 연령에 도달했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드뭅니다. 이런 결핍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태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을 축복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그렇게 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에게 회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가 늘 축복받은 음식과 음료를 가지고 모든 길에서, 즉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는 데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유산이나 불임으로 고난받지 않도록 그분을 앙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충만한 연령에 도달하여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도록 그분을 앙망합니다. 40년 이전에는 교회 생활에 참으로 영적인 아버지들인 장로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장로들은 생명에서 성숙이 매우 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30년 내지 40년 동안 회복 안에 있어 온 많은 사람들이 많이 성숙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그들에게는 일찍 죽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또한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있는 성도들 중 어떤 이들은 5년 전보다 훨씬 더 노련하고 성숙했다는 사실에 의해 용기를 얻습니다. 나는 다음 몇 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성숙에 이르고 영적으로 일찍 죽지 않을 것을 기대합니다. 장로들만이 성숙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숙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날 젊은 자매들조차도 오는 몇 년 안에 성숙될 것을 기대합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와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들의 날수를 채우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회복 아래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연령이 많은 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열흘 동안 그분의 다시 오심을 연기한다면 나는 모든 성도들이 계속 성장할 것을 기대합니다. 성장의 이런 측면도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얻는 방법의 세목들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모임 가운데서 유산이나 불임이나 미숙함을 발견하는 데 대해 나는 유감스럽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말이 유치원 수준입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 생활 안에서는 상황이 달라야 합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연령이 많고 성숙한 분들이 많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유로 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네 항목을 포함한 그분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돌봄을 지적했습니다. 네 항목은 그들의 음식과 물을 축복함, 그들로부터 병을 제거함, 그들을 번성케 함, 그들을 충만한 연령에까지 살도록 함입니다. 이러한 점들은 뛰어난 차례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합당한 음식과 물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아무 질병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며 유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날들이 차게 될 것이고 우리는 긴 수명을 가질 것입니다. 주님의 온전한 돌봄의 둘째, 셋째, 넷째 측면은 첫째, 우리의 음식과 음료에 대한 주님의 축복 측면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합당한 말씀의 음식과 그 영의 음료가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건강하고 열매를 많이 맺고 성숙할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풍성한 생명을 소유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발적으로 이방 족속들, 즉 천연적인 생명을 몰아낼 힘을 가질 것입니다. 그때 온 땅, 즉 그리스도 전체가 우리의 누림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 개의 그림 조각을 함께 놓음으로써 형성된 구약에 있는 그림을 좋아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는 보내심 받은 자, 여호와의 사자인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소유하고 또한 그분의 축복 아래 음식과 물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적당하게 먹고 마신다면 우리는 성장하고 번성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병도, 유산도, 불임도, 영적으로 이른 사망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과 번성과 성숙을 통하여 우리가 천연적인 생명을 몰아내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연적인 생명을 대체하시도록 허락할 때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충만히 소유할 자격을 갖출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 그림이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점령하는 법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데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